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였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함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과 우리의 무감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무지로부터 무능으로부터 무감각함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아는 자로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선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성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다르고 또 어떤 일을 뚝심 있게 해내는 인내하는 믿음과도 그 성격이 다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안에서 나는 이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기 강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견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확신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견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누렸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나타난 바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겼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 특정한 날이 더 거룩한가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나 이처럼 날이나 혹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는 사람들은 구약 의식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약의 의식법이나 규례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먹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견해 차이를 좁히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도무지 나는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그렇게 작은 문제 가지고 저렇게 다투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신자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어떤 주제에 관해서 먹는 문제에 관해서 나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은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가 막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설 수 없잖아요. 밀리지요. 그런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 시대가 이미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체로 드러났지만 이것이 실체인데 그 실체를 받아 누리는 일에는 약간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었던 거죠.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게 되는 배경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본 환상이 작동했죠. 베드로가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는데 레위기에서 도무지 먹지 말란 그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먹으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찾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파악하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받아들였던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자 그 자리를 급히 피하는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하게 꾸짖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예들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실체만을 붙든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구약 의식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 일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거나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또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는데 자꾸 이렇게 가려 먹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것도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군대 입대를 거부하지요. 그리고 생명은 피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수혈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혈을 해주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경우는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와는 다르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를 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술이나 개고기 혹은 제사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0, 30년 전에는 교회에 당에 올 때 청바지를 입고 오거나 이러면 장로님들이 꾸중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 교회는 좀 유별난 교회였는데요. 전국에서 좀 이름난 교회였는데요. SFC라고 하는 학생신앙운동, 진급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대학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당에 슬리퍼를 신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배가 불러가지고 슬리퍼 벗어 그래가지고 슬리퍼로 뺨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선배 말을 듣지 않으면 빠따까지 맞았습니다. 실제예요. 화장을 하거나 파마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래전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는 것, 이것은 예전에는 사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술집 접대부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뭐 노란 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파란물도 드리고 피어싱도 하고 뭐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잘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과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유와 같은 문제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의 차이 때문에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먼저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의식법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성취된 이 마당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진리를, 이런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올바로 누릴 수도 없고 또 양심의 속박을 받게 되고 하찮은 일에 삶의 제약이 많이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의 신자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지식과 믿음은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상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은 가능할 수 없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과 신앙이 강한 사람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대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기가 쉽습니다. 이미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다 성취된 것을 가지고 왜 저리도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가. 참 피곤하게 신앙을 한다. 그러면서 좀 비웃고 조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금기사항이라고 여기는 그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어떤 일을 막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저래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 상호간에 비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는 강한 자들의 행동을 정죄하기 쉽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특정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서 혀를 끌끌 차면서 비판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행동에 저것은 온당치 못하다 라는 마음으로 이마살을 찌푸리기가 쉽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복음 지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부심과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비판과 정죄에 능합니다. 헤아림과 관용보다 저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지상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절에 나타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생각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 연약한 자의 생각과 의견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 중에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 이건 핵심 교리죠. 그런데 물 세례를 베푸는 과정 가운데 침례를 해야 되느냐, 물을 이렇게 뿌려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핵심 교리가 아니에요. 이런 교리에 목숨을 내어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아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정치를 통해서만 꼭 교회다운 교회가 구현되느냐 하는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감독 정치를 하는 감리교회 안에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받아야 되는가? 감리교도도 침례교도도 기독교인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칼빈주의는 장로교들만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침례교들 중에도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죠? 칼빈주의적인 감리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야 요하세례 안 믿어? 당신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보편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식대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지체를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지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양심의 문제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이 명한 양심의 범주 안에 있는데 내 양심의 거리낌이 된다고 해서 내 양심의 저축이 된다고 해서 다른 지체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교리나 또 기독교 윤리의 본질의 문제 즉 구원을 받느냐 맞느냐 하는 구원의 방식의 문제나 육체 부활의 문제나 그리고 동성애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로서 강한 자들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할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알게 되죠.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 때 행해졌던 육적인 할례는 성령이 행하는 영적인 할례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죠. 우리의 마음의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 육신의 할례가 본래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 제도나 절기나 여러 의식들은 영적인 은혜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생식의 포피를 제거하는 육적 할례는 영적 할례, 중생을 가리키는 실체였습니다. 표시였습니다. 이름에서 사실은 할례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바울은 신앙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거론되었을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난 바대로 사도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디도한테 그의 믿음의 아들이죠. 너 절대 할례 받지 말라라고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한 자세와 태도를 취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교사요 또 신앙의 선배가 할례를 받으면 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게 하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억지로 아니 억지는 아니겠죠. 할례를 받게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도의 경우에는 관용한 반응을 보면서 할례를 굳이 받지 못하도록 했던 이 바울이 왜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도록 했는가? 그것은 유대인 선교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는 머리가 노랬지만 머리를 따았습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닦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닦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본질의 문제가 대두될 때는 비타협적인 태도로 매우 단호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신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무원칙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원칙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때로 어떤 분들이 무리를 일으키는가 하면 원칙주의자들이에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결정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관된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변경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합니까? 라는 식으로 반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원리에 대해서 사실은 올바른 인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한번 만들어 놓은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 그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핵심 교리의 문제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인 경우에 원칙을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왜 안 지키느냐는 식으로 타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할례의식 때문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초대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 주의를 성수 문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주의를 지키는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속한 고신교단의 경우는 주일날 빨래를 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일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연탄 가는 것을 금기시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빨래 같은 경우는 꼭 그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사 먹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의 경우, 특정 교단의 경우, 우리나라의 큰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은 주일날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음식을 사 먹는 일, 그리고 당구장에 가서 당구 한 큐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날과 똑같이 주일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날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주일날 병원 신방 갈 때 음료수나 과일을 사는 것 이외에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주일날 음식 사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주일을 잘 지켜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에요. 그것의 한 예가 저는 주일날은 음식을 사 먹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음식을 사 먹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일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음식을 사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힘들게. 지난 밤에 위경련이라서 못 드셨습니다. 힘든데 어떻게 죽을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본죽집에 가가지고 죽을 한 그릇 사 먹었습니다.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절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느냐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이 일이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냐 이게 더 우선하는 판단의 원칙입니다. 주의를 지킬 때나 먹는 문제나 모든 문제의 판단 기준은 이것이 주를 위하는 길이냐 아닌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분명치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라는 질문을 곰곰이 해보고 몇 번 기도해 보시면요. 제가 볼 때 거의 해답이 나옵니다.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신자의 자유사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만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죠. 앞서는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로 언급을 했던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죽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이 겪는 일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험이죠. 상반되는 경험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소멸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는 잠의 시작이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삶과 죽음, 사나 죽으나라고 말할 때 이 삶과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 이후까지의 신자의 삶의 모든 범위를 다 포괄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종기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따라서 사나 죽으나라는 이 말은 신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삶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이 말씀은 신자가 생각하고 바라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고집한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고집하십시오. 목숨을 내놓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싸우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막 혈기를 가지고 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뜻을 이렇게 모아서 그 뜻대로 결정하면 되죠. 문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 헷갈려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가? 그게 아니죠. 삼일체 교리를 아시죠? 네.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그죠? 구분되죠. 성부, 성자, 성령 구분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때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언급하면서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다 읽을 필요 없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모든 이에게 구원자, 심판자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무릎을 꿇는 것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언뜻 자백하면 죄를 고백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백은 죄 고백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백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참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다 합당하고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는 탈락, 너는 합격,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낯선 의가 되어오셔서 내 안에서는 도무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성향과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없지만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의가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심판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을 구원의 여부를 가리는 심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심판을 언급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들을 받고 사랑으로 받으라는 이 사실을 우리와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지식의 분량도 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양육해 가시는 모습도 다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경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덜 맞아서 저래. 좀 더 세게 맞으면 끌려 나올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용납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은 아무도 없죠? 못 받아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받아줄 수 있지만 동성애는 받을 수 없죠. 그건 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하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경건에 앞선 자는 자신보다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배려해야 되고 믿음이 다소 약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좀 앞선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고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아, 내가 그때는 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기보다 참 그때 참 잘했다. 내가 잘 받아줬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 주제를 빗나가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천국 상급에 대한 이 생각들이 좀 다르잖아요. 뭐 우리는 뭐 개털모자 쓰는 뭐 그런 식의 상급론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 가운데도 상급을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등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급일까요? 상상해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나에게 주셔서 그 자유를 더 많이 누렸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의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일이긴 하지만 그 똑같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그 심정으로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은 좀 차등이 좀 있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왜 심판대를 언급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지 우리는 지체들을 피고석에 세우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앞절에서 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4절에서.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판단을 하고 또 내가 정죄하는 사람을 피고석에 세우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칭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런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데만 해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살피고 기도하고 얼마나 분퇴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다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서 이게 잘못했고 저게 잘못했고 입방아 짓고 이렇게 신앙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 다른 신자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교회 밖을 뛰쳐나가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좋은 일만 있어야 교회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투고 업신여기고 하는 데가 교회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교회 3대 표지, 말씀의 신실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정당한 권징이 행해지고 있다면 다른 어떤 부수적인 어떤 문제 내가 볼 때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뭐 꼭 현상 교회만 다니라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그런 이해에 걸맞지 않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나에게 주신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찔러대는 거죠, 그죠? 찔러대는 거예요. 여기 찌르고 저리 찌르고. 개혁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됩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개혁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못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의 생각, 역사적 칼빈주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역사 안에서 배우는 칼빈주의가 아닌 좀 교조적이고 교리적인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를 딱 가지고 이런 생각과 이런 신앙의 패턴에 맞추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중심으로 또 한 무리가 모여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분파주의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고 결국은 약한 사람은 스스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의 방식이 아니지만 사실은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지체들의 의견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 관용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받으신 지체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이 엄마 아빠가 낳은 형제인데 너 내 형제 아니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지체로 이기지 않는 심정적으로 밀어내버리는 한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당신과 나는 삶의 결이 달라. 펜스를 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의 은혜가 참으로 큰데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주기도에 의하면 자신의 용서까지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야 용서받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그토록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사나 주구나 주를 위하여 하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마실 수 있는가? 주일날 직장 갈 수 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제기되는 질문들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서로 논쟁하고 다투기는 하는데 누구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아야 된다. 함께 용납하고 함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적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한 사람이고 자기를 위하여 죽기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살이 왜 용납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오름이나 나의 고통을 증명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해야 하는 것은 주를 위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음식을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흙탕물 싸움을 하기보다 한 분이신 주가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반된 삶의 현장 가운데 아 저분의 주인은 주님이구나 저분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방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떤 무엇에 대한 집착, 돈이나 집이나 무슨 차나 뭐 여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에 집착하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게 되면 그것으로 나는 기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고 자유롭습니까? 근데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라고 할 때 8절 말씀에 이어 9절이 이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원래는 이 구절에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구절이 8절의 이유예요. 즉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된 이 이유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과 대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막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종국까지 그분의 주되심을 실제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찬송했죠. 그런데 여기서 연합하여라는 이 말씀 어떻게 연합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었습니다. 기질이나 성향이나 직업이나 무슨 출신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연합과 일치를 교회 안에서 경험할지언정 다툼과 갈등 가운데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교훈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치유하는 약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해서 건강한 심령으로 또 회복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를 늘 앞세우고 서로의 피를 채우고 우리의 신학의 칼라와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